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오늘과 다음 주는 유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복음이니 뭐니 해서 요즘 유다에 대한 이해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나가는 그 설교를 잘 들으셔서 유다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함께 연결해서 들으셔야 비로소 한 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맥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로 선택이 된 유다와 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베드로와 요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원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열심의 차원에서 별반 다를 바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의 선택에서 제외되어서 밤으로 나가서 창자가 터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으로 침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세전의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 전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후자의 상 태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유대의 삶 속에서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티끌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더 오롯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시작되는 13장 서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만개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발 닦는 건 단순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십자가라 그랬죠.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져버린.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발 씻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발까지 다 씻겨주신 상태에서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고 밤으로 나가도록 놔두신단 말이에요. 본문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제가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 속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명쾌하게 그 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유다가 바로 이 밤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날마다 여기 헤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날마다는 낮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낮에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낮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 권세로다. 이게 밤인 거예요. 왜 유다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서 제외가 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창세전에 유기되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 하나님이 유기된 자까지 미리 정하셨겠는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이중 예정이 아니면 역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왜 주님은 유다를 굳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가 유기된 자라면 깔끔하게 제자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냥 밖에서 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놔두시지 왜 굳이 자기가 아셨으면서도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가 마귀라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왜 발까지 다 씻겨주고 밤으로 가도록 그냥 놔두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본문 1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성경에 유다라는 존재와 그 유다가 할 일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가 그의 뜻대로 밤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나의 떡을 먹던 자라는 것은 나와 한상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유다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 시편 41편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되려면 그가 제자여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아들이거나 아버지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되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이 시편 41편의 인용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약의 여러 책들과 연결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그 시편 41편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설교의 맥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의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역사는 착착착착 들어맞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의 마귀의 열연도 반드시 필요한 구속사의 완성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귀인 유다가 십자가가 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는 못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아주 기묘한 소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그랬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가라지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알곡들의 천국 입성에 쓰여진 가라지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간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마귀인 유다는 전도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귀인데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유다라는 자가 마귀의 세력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임을 아시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런데 그러한 유다를 3년 반 동안의 곁에 두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나 전도여행을 하실 때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모든 순간에 유다를 동참시키셨어요. 심지어 그에게 능력까지 더하셔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꾀까지 맡기시고 모든 재정의 출납을 맡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유기된 자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바로 그 밑에 20절이에요. 본문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문맥상에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다는 마귀인데 마귀인 유다도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유추가 돼서 여기에서? 그 말은 비록 유다가 유기된 자, 즉 마귀의 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들어서 당신의 전도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 자신은 유기된 자고 마귀의 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당신의 도구요 수단으로 쓰실 수 있는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보내셨을 때 유다를 통해 예수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격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나 대제사장 가야바 등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구속사 속에서의 한 역할씩을 해내죠. 요한복음 11장 49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야 가야바가 말한 내용을 읽는 독자인 교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이 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니까. 그렇죠?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입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까지도 그가 비록 마귀라 할지라도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와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마틴 루터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 혹시 저 이렇게 써먹다가 이렇게 잘 써먹다가 나중에 지옥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라는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자기의 구원의 확 신이 수시로 흔들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두려움의 긴장감 속에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막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두려움의 긴장감 속에서 진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루터나 스펄전 같은 그러한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의 긴장감 속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해라, 진지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가감 없이 성취해내는 인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쓰임을 받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유기된 자입니다. 그런 이들이 가장 불쌍한 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마귀, 유다의 제자단 합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마귀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유다는 마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인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는 무죄한 자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마귀가 옆에서 내가 지켜본 결과 그는 무죄한 자였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유다로 말미암게 될 결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택하시고 제자단으로 합류시켰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유다 때문에 비롯된 이 십자가라는 이 잔 나도 너무나 버거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힘겨운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초래될 것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유다의 제자단 합류는 죄의 흉악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반을 교제를 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분의 모든 강화나 가르침을 전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열하게 그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죄인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면전에서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던 그분을 스스럼 없이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게 바로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죄의 흉악함, 불가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구속사 속에서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깊고 높은 것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자는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유기된 자의 표본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단에 합류하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로 작정된 자가 그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죄인의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진 삶을 그냥 산 것뿐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의 존재와 역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았다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가 유다를 조종한 것처럼 보이죠. 본문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마귀가 그냥 넣은 거예요.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마귀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유다 안에서 움직인 자도 마귀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무죄 아닙니까? 오히려 피해자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면 유다는 피해자죠.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세력에 의해 사주를 받아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이 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시켰어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만 우기면 판사들이 저는 미쳤구나 그러고 극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유다의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귀가 유다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마귀가 등장하는 건 단순히 마귀가 유다를 막 조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지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유다의 행위가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위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분명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을 대표하고 있고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의 상태와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적 존재이면서 또한 실체인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유다 자신이 바로 마귀인 거고, 그러한 유다의 생각과 행위 또한 마귀의 것인 거예요.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을 때는 그가 마귀고, 마귀가 안 들어갔을 때는 선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마귀 들린 자예요. 그가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욘사마가 욘사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욘사마라는 어떠한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귀는 그를 추종하는 그와 똑같은 특성과 그와 똑같은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들의 모습이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옛사람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그 나쁜 놈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유다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유다가 살고 있습니다. 간혹 당황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혀 아멘이 안 나올 부분에서 맞아요. 아멘 하셔야죠, 거기에. 그렇게 가룟 유다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유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 사람이라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이 괜히 유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다른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유다들이 어떻게 살았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의 다윗 왕국을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유다이며 그들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로 지금 가룟 유다가 십자가 앞에서 한번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다인 것입니다. 그 유다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였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의 몸에 남아있잖아요. 옛사람 마쿨라의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그 나쁜 놈, 창자가 터져 죽어도 싼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창자가 터져 죽어도 마땅한 자라는 걸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인지도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가룟이라는 말은 성이 아닙니다. 가룟이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다 그랬죠? 물론 지금은 그들이 오랜 세월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느라 성을 갖게 됐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하시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지금 일본 천황 히로히토 그의 성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자기들은 황족들은 태양신의 자손이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성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모세 성이 뭐예요? 강모세 아니죠? 그죠? 뭐 요한, 유다 이런 사람들 성이 없어요. 가룟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시카리라고 불렀던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가룟이. 시카리가 뭔지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죠? 시카를 품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적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그런 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암살을 했던 열심당, 열심당원들을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그게 가룟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유다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괜히 좀 불량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들 얼마나 떠받들어요. 유다가 바로 독립투사였다니까요. 그게 가룟입니다. 시카리. 시카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로마인들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회복시키고 또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열심당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진짜 유대교인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75%는 전부 허당이었어요. 그때도. 전부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힘을 풍성하게 소유한 다윗 왕국의 건설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나와 우리 민족이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거기에 목숨 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 전체의 바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바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달라고. 유다는 지금 그 전체 유대인들의 대표로 열두 제자들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계시되어 왔던 죄인들의 모습이 유다에게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지 고놈만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요. 유다 속에 아담 들어있고 유다 속에 이스라엘 들어있고 유다 속에 우리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체 죄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는 애국자였어요.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가족도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 조상들, 독립투사들의 삶을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하죠. 가족과 자기 집안도 돌보지 않고 만주벌판에 가서 주먹밥 몇 개로 연명하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유다가 그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조국 독립의 재단에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드린 그런 열혈 당원들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적 관점에서 유다는 다른 열한 사도들보다 훨씬 용기도 많고 의지력도 강한 사람이었으며 애국심에 불타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들은 참부 어부 아니면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몰고 다닌다는 한 사람의 소문이 들렸어요. 적어도 그분이 가는 곳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엄마를 시켜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면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청탁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 시켜주는 그 현장에서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전부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그들의 대표로 유다가 선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고 나머지들은 더 엉터리죠. 베드로 같은 놈 보세요.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저주를 하고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누가 더 멋있어요? 유다가 훨씬 멋있죠. 남자답죠.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멋지고 의리 있고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그러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아먹었다고 나쁜 놈이고 끝까지 남았다고 좋은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호시탐탐 민중 봉기의 날을 기다리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애국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의 꿈을 실현해줄 지도자가 자꾸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신을 포함한 열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날에는 노골적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스승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스승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유다는 그분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도 봤고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한다든지 남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분을 직접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로마를 때려 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분명 몇십 년 전에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자기를 추종하는 그 하시딤 몇 명을 데리고도 성전을 탈환했는데 이분의 능력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면 이분이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될 거라고 유다는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 장정,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장정이 예루살렘에 200만 이상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동지들아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면 그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절호의 기회에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그러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스승을 자극시켜버리자. 그래서 봉기를 하게 만들자라고 유다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편지가 황제에게 여러 통 보내졌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위험합니다예요. 군사를 더 보내주세요. 우리 지금 위험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치안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도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열심 당원들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기하면 언제든지 이 나라 뺏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자극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만일 유다가 은 30세겔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라면 그가 나중에 그는 무죄한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돈을 성소에다가 내팽개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른 가지고 도망갔겠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돈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유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카리로서의 목적이. 그 은삼십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졸졸 쫓아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전부 도망갔는데 유다가 쫓아갔다니까요. 거기가 어디라고? 졸졸 쫓아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살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시면 그때 자기가 합세를 해서 민중 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기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돈 200불. 200만 불도 아니고 200불 벌라고 유다가 예수님 팔았겠습니까? 그 정도 돈은 유다가 맡아 갖고 있던 돈괴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탐났으면 그거 갖고 도망가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겨우 그까지 돈 몇 푼. 그것이 유다의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죄의 뿌리, 원형, 그것이 유다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다윗 왕국,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힘, 그것을 추구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염, 마쿨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유다는 계략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계략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멍청이 쫓아가서 때리는 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확 집어던지면서 이는 무죄한 자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이는 무죄한 자야. 근데 내가 원하는 반응은 따로 있었는데 왜 그 반응이 안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유다도 회개했다라는 책을 썼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분이 정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확 일어나서 그들을 때려 엎어야 되는데 정죄되고 있어. 선고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뭐야? 지금 내 계략이 안 맞아가고 있네? 돌이켜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판 걸 뉘우쳐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얄밉죠, 그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내려고 하는 유다의 장렬한 죽음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이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인간이 자기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 하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구차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예요.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의 마귀적 사고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그게 바로 죄인들의 죄인 것이며 그게 바로 아담의 죄인 거잖아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뻔뻔스럽게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주세요. 뻔뻔함.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치사하게 뭐 확 혀깨물고 죽어버려. 그게 유다예요. 근데 그걸 멋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자가 감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했던 최초의 반란 사건이 뭐였어요? 아담의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은 아담의 배신이 다시 한번 패러디되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최초의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행위를 죄라 하시고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 규정하셨어요. 바로 그 아담의 교만과 배신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강의 때 공부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에서 또다시 반복이 되고 구약 내내 전체 유다인들의 삶으로 재현되어지고 또 유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섰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그게 바로 유다의 배신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패역함, 실패는 이미 구약성경 내내 예언이 됐던 거고 유다의 이러한 배신 또한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유다가 그러한 이유로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면 유대인들 또한 벌을 받으면 안 돼요. 참감람나무였다가 가지에서 잘려나간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은 나지 않는 게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들은요. 나중에 정말 너무 그들에게 미안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땔감이 되어서 타고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잘해주세요.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한 대 더 때리라고 내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민족적 이스라엘의 유기, 유다의 배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피조물들의 교만을 보라시고야 마신다라는 엄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스라엘, 즉 유다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미리 그러한 자들의 대표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자들의 그 행위와 그들의 결국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전부 예정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조성하시지 않고 조장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죄를 당신의 작정 속에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세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배신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기록인 것이며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그 나쁜 놈이라든지 유다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내가 바로 유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했고 내가 예수를 팔았으며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자가 터져서 죽어야 할 자는 바로 저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창자가 터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인 거예요.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당신이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왜 유다 걱정을 하세요? 그게 당신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떠난 도덕적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처럼 하나님 다음가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를 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리고 천사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건이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반역할 자들을 창조하셨냐 이런 거 질문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연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만 존재가 가능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면 그들은 그저 티끌에 불과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르시스처럼 자기에게 반해서. 자기에게 반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셔서라도 그 인격과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게 이 역사를 그리고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다 허락하신 상태에서 그들을 당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데리고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타락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바로 그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인간, 천사, 인간 헤라비라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배우고 그분의 크심 그리고 우리의 자금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택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긴 시간 여러분은 그 시험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자기의 영광을 택하는 그런 치사한 유다의 모습을 계속해서 폭로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을 시험하세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이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이에요. 나머지는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이제 다시는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천사들이 또 타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면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그 일이 한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그걸 추구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길에. 그 길에 뭐가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 중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 얼마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나라로 그들을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이성과 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은 반드시 그들의 전 인생에 걸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 중에서 시험에 떨어진 자는 지옥으로 유기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이 복된 것이고 그 시험이 올 때 너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가 기쁜 거고 아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시험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계속 그 시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가 5만 번 실패했다가 한 번 성공, 또 5만 번 실패했다, 한 번 성공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하고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것,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뜻이에요. 페이라스 모이스. 그 단어는 12절에서도 똑같이 쓰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다리가 뭐예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페이라스 모이스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말려들었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이 세상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태어났다.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오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쓰여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 안 하신대요. 13절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는 2절과 12절의 그 좋은 의미의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아, 요즘 샛별이 아빠 공부 많이 했어요. 다른 단어,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단어는 페이라존 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미혹됨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그죠? 이게 델레아조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사냥 용어예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의 의도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자기 위에 절대 상위권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혹여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그야말로 페이라스모이스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아, 내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하지. 그걸 확인했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 하위권자지. 교만하지 말자.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걸리게 만들어버렸어.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때에 아, 나는 하나님 절대 하위권자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 순종해야지 라고 가는 사람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실패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삿짓하다가 나중에 아휴,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못 되네요. 예수를 40년 믿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 세상 것으로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을을 배우게 됐다면 그것 역시 그에게 페이라스 모이스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다처럼 템테이션으로 접속 받아들이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 이게 유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며 남유대, 유대인들의 삶이며 그게 아담의 삶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흔들어. 그 다음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게 어떨 때 그러한 일이 나온다고요? 욕심에서. 인간의 욕심에서. 근데 모든 인간은 그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 겸연쩍게 머리 긁으면서 아휴 저는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랑해주세요. 이러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개념이 좀 바뀌시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굳건한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가 없어요를 고백하는 게 왔다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한번 착하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이 악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기쁘시죠? 기쁘긴 뭐가 기뻐요? 그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래 네 힘으로 계속 한번 살아봐. 간디처럼. 나중에 지옥에다가 따뜻한 방 하나 예약해줄게. 절대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꼭 붙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은 자신의 위치 확인에 힘써야 됐습니다. 아담 자신은 하나님 절대 하위권자이며 자신의 위에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가입하게 되면 그 시험, 페이라스 모이스가 유혹, 페이라조 메노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게 페이라조 메노스예요. 거기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가 그 뒤에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설사 그 시험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시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에 임하게 되면 인간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으로 덥석 물어버리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도 능력이 있어. 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 나도 자격과 책임이 있는 자야 라고 목을 홀랑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멋진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였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창자가 터져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면목 없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좋아 죽겠죠. 겉으로는 면목 없어요. 죽는 날까지 면목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면목 없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좋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왜 나를? Why me? 그러나 감사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험에 난 특별입니다. 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나는 예수 아니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에요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발씻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발씻음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발을 씻겨줬다는 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를 보여주는 게 발씻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가 발씻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서로 발을 씻으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성도로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EX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자기에게 용서를 빌러온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얘 좀 한번 족치고 그리고 막 욕한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진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당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알아서 가 그냥 가 용서해 줄게.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해결됐기에 해결이 안 됐는데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용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서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로 발씻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안 되는 걸 확실히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랑은 의지적인 면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진짜로 이를 악물고 커피를 막 정말 입이 홀랑 벗겨질 정도로 뜨겁게 해서 막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드린 것이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고 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그 유다의 반대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고 있는 그 은혜의 왕노릇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시편 42편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하필 그 자리에서 유다에게 그 시편 41편에 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유다야 유다야의 설교를 완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만 들어서는 왜 이 설교의 제목이 유다야 유다야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네, 기도하겠습니다.